계시록 9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이 계시록 9장에서는 화와 재난과 고통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한 무지갱이 언급되고 있는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1절 말씀. 무지갱이란 문자적으로 말하면 갱도, 즉 땅속으로 뚫은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 표면 어딘가에 갱도가 있고 이곳으로 들어가면 음부가 있는 땅의 중심부로 내려가게 되는데 음부는 성경에서 종종 지옥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옥은 땅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또 사도 바울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시대에는 죽으면 음부로 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음부를 무덤, 지옥으로 말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곳은 죽은 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곳으로서 두 부문으로 나뉩니다.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며 살고 있는 부자의 대문에 한 거지가 있었는데 개들이 와서 그 거지의 헌대를 핥았습니다. 그 거지는 죽어 천사에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도 죽어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편히 있는 거지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목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자 부자는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부자는 죽어서 무의식 상태에 있지 않았고 자신이 음부에 있음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 역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음부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 그들은 음부에 내려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베드로가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기이한 현상을 벌이고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냐고 무리가 묻자 베드로는 이는 곧 선지자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이니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들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저가 엄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 베드로에 의하면 예수님이 죽어 음부에 내려가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바울은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음부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충성된 자들을 데리고 하늘로 가셨으므로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세상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죄를 덮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신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죽음에 갇혀있는 저들에게 예수님은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은 예수를 가리켜 사망이 가두지 못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 그분은 사망이라는 감옥의 문빗장을 부서뜨리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셨다고 말했습니다. 무저갱은 마귀나 악령을 감금하는 장소입니다. 그라사인의 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은 예수님께 세상에 계속 살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저희들아 무정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귀신들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기간인 천년 동안 자기들이 무정행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적 그리스도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계시록 17장 8절 말씀. 전에 한번 이 세상에 있었던 짐승이 갇혀있던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사탄은 큰 쇠사슬에 묶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무적행에 던져질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섯 번째 나팔 소리를 들으며 요한은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게 됩니다. 별은 천사를 의미하므로 땅에 떨어진 별은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는 것입니다.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2절 말씀 그 구멍이란 연기를 내뱉어 해를 가리고 공기를 오염시키는 화산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황충이 땅 위에 나타납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3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14만 4천명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들은 앞에서 땅에 고통을 가져다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로부터 다시 지지 않도록 인을 받았습니다. 7장 3절 말씀. 그 14만 4천명은 땅에 놓여진 황충의 모양을 한 사신이 가져올 고통을 면하게 됩니다. 해리슨 포먼이란 분이 쓴 그 금지된 티벳을 지나서라는 책을 보면은 Through Forbidden Tibet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지옥의 왕을 보았다라는 장이 있습니다. 저자는 티벳에서 행해지는 종교 연례 행사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티벳에서는 매년 그 나라의 종교인들이 모여서 기근의 신, 홍수의 신 등 여러 종류의 신들을 불러냅니다. 제사하는 자들은 이 신들이 다음 해에 자기들의 땅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도록 영적인 능력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도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수의 신이 도망을 치면 그 땅에는 내년에 홍수가 납니다. 일주일 동안 이러한 의식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지옥의 왕을 불러냅니다. 이 포맨이라는 분이 자기가 최면 상태에 빠져들지 않고 최면에 걸리지 않도록 애썼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본 것은 신비로운 일이었는데 그는 육체로 나타난 귀신들을 보고 그 귀신들과 그것들의 다양한 형태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쓴 내용을 보면 계시록에 있는 귀신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땅에 떨어진 별,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이 무주갱을 열자 거기에서 연기가 나고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악령들이 땅 위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데 곧 땅에 거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14만 4천명의 사람들은 이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은 황충이 지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 황충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명을 식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5절에서 6절 말씀. 성경에는 죽음이 인격화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쳤습니다. 문학 작품에서도 죽음의 소나기에 잡혀있다는 식으로 죽음을 인격화하여 표현합니다. 계시록 20장에는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14절 말씀 사망과 음부는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내어줄 것입니다. 사망도 음부도 그 지배를 풀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섯 달 동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을 때가 와도 죽을 수 없게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하루는 한 부인이 밤에 내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빨리 와 주세요. 제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 부인은 제 아들이 자살을 한 것 같아요. 무서워서 들여다보지도 못하겠어요. 목사님이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는 목사님을 좋아하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그 부인의 아들은 알코올 문제로 나와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들이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자 그 어머니는 얘야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술을 마셔서 이 애미의 마음을 상하게 할 거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어머니 더 이상 저 때문에 걱정하실 일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곧이어 총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인은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방에 들어가 보니 그 아들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쪽에는 45 구경짜리 총 한 자루가 놓여 있었고 그의 머리는 박살이 났습니다. 나는 두개골 조각과 머리카락들을 천장에서 간신히 떼어내어 속고판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그의 뇌를 쓰레받기로 모아서 화장실 변기에 버려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그의 일주일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끔찍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해도 죽음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죽음이란 축복일 수도 있다. 죽음이란 우리에게 갑작스레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큰 고문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정갈이 주는 것과 같은 고통을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워 죽기를 구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몸을 떠나지 않고 정신적, 육신적 고통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7절에서 11절 말씀. 아바돈, 아볼론이라는 이름은 모두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파괴자이며 여기 나오는 귀신들의 임금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12절 말씀. 때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공중재림 시 들림을 받지 못한다면 깊은 산속으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작은 시내를 찾아서 사냥도 하고 야생 열매를 따먹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숨어 있으면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나를 잡을 수 없고 나를 인치지도 못할 것이라.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지배를 피할 수 있다 할지라도 도대체 귀신으로부터는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땅에 사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한 가지 피할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 이것은 곧 휴거에 관한 말씀인데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3절 말씀 장막 안에는 내 뿔이 있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제단과 비슷한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이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14절 말씀 유브라데 강은 세상의 거짓된 종교제도가 나온 고대 바벨론 왕국에 흐르던 강입니다. 대부분의 거짓된 종교의식들은 바벨론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유브라데 강은 에덴 동산에 있던 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첫 거주지는 유브라데 골짜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 강에 횡포하고 무서운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는데 그 천사들이 세상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자기들의 원래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해서 기록한 흥미로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유다서 6절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 그 천사들은 심판날을 기다리며 흑암의 결박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흉포한 그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심판날까지 결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아주심으로써 그들은 세상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헤립 왕이 이끄는 앗수르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한 사자를 앗수르 진중에 보내어 하룻밤에 앗수르 군사 18만 5천명을 죽였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 말씀. 계시록 9장에는 매우 포악한 네 천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들로부터 이 세상을 보호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슬에 묶여있던 천사들이 풀려날 것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15절 말씀. 이 천사들은 한 번에 지구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합니다. 네 번째 인으로 세계 인구 50억 가운데 4분의 1이 죽었다면 지구상에는 38억의 인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재앙으로 여기에서 또 3분의 1, 12억이 죽게 될 것이고 또 해일, 지진, 운석 같은 지각변동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인구가 얼마나 감소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둘 가운데 한 사람만 살아남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는 세 사람 가운데 하나만 살아남으리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13장 9절 말씀.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16절에서 19절 말씀. 2억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최근까지도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어떤 나라 군대가 또는 어떤 연합군이 2억이 될 수 있겠는가? 지구상의 인구가 10억이 된 것이 1860년이었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당시 군대에 갈 만한 모든 사람을 다 모은다고 해도 2억 군대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은 2억의 군대를 소집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흥미로운 숫자가 아닙니까? 1억 5천만이나 1억 7,500만이나 또는 2억 100만이라고 하지 않고 하필이면 왜 2억이라고 했겠습니까? 타임 잡지도 중국이 2억의 군대를 배치할 수 있다고 단언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1965년 5월 21일자 타임 잡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대규모 군대를 보았던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숨의 우상에게 절하고 20절 말씀 나에게 있어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이 의식적으로 사탄을 섬기는 문제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의식적으로 마귀를 섬긴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사탄을 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상 숭배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회개치 않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우상들은 다 헛것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우상을 가리켜 사람들이 나무나 은으로 새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상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며 또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그 우상과 똑같이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말씀. 인간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닮습니다. 이것이 삶의 기본 철학입니다. 당신의 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무엇을 섬기든 그것을 닮게 될 것입니다. 우둔한 우상을 섬기면 우둔하게 되고 당신의 신이 거짓되면 당신도 거짓말장이가 되고 무감각하고 무정한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당신도 무감각하고 무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와 축복은 섬기는 신이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요한 1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삶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상과 철학과 야망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을 닮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21절 말씀 이 복술이라는 뜻의 헬라어는 파르마케이아인데 이 단어로부터 파머시, 약국 혹은 조제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환각상태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약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복수를 회개하지 않았고 음행과 도적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해 도처에서 죽게 되면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할 것 같지만 실은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서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그를 치십시오. 그러면 그가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의 인자심을 깨닫는 것은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은혜를 받을 만하지 못한지 그에 비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얼마나 큰지를 알면 회개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어찌 그리 좋으신 하나님이신지요. 그러나 저는 너무나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